지금 읽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아마 3주에서 4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만히 뵈면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오늘 그 저희 교회 오늘 예배의 오전 예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주일 오전 예배 설교는 창세기를 가지고 하는 설교인데요. 1장에서 3장까지만 일단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3장까지 설교가 마치게 되면 튤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주에서 12주 동안 설교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어떤 시즌이냐에 따라서 시즌 설교를 어쩌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곧바로 다시 창세기 4장부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었는가 하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장 1절을 통해서는 사탄의 실체를 우리가 공개를 했어요. 사탄이 이러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왔고 결국에는 범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3주 동안에는, 즉 야외 예배를 빼고 지난 3주 동안에는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나타났던 결과,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는지를 한 3주 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드러난 결과가 죽음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적대감이에요. 그래서 그 적대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3주에서 4주 정도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적대감 1번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러면 적대감 2번이 되겠고 그 다음 주는 3번이 되겠죠. 이 적대감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다른 한글 단어로는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적의. 적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제목을 적대감이라고 쓴 거는 적이 그랬더니 적이 욕이 이렇게 이제 들을까 봐 적대감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제가 설교 중에 적의라는 말을 이렇게 적의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지 않고 이렇게 써져 있는 대로 발음하는 대로 적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결과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였다라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전쟁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펴갔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적대감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뉴스를 보시든 어쩌다가 뉴스를 보시는 분들, 뉴스를 보거나 듣거나 읽거나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적대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이란에서 군인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으로 막 드럽다 쏴가지고 나오는 뉴스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는데 죽은 사람이 20여 명이나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29명, 어떤 데는 27명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20여 명이 죽었어요. 그냥 쏴 죽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렇게 부지런히 유엔을 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할까요? 바로 북한에 있는 그 비핵화 문제. 비핵화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비핵화 문제는 결국엔 뭐냐면 한반도에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그 위정자들, 총리가 됐든 왕이 됐든 뭐 대통령이 됐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다 같이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평화가 평화라고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있는 모습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잭 스캇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을 하나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인간들 사이의 적대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적대감에서 기인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적대감, 이게 그냥 원수들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가족들끼리도 적대감을 갖고요, 직장 동료들끼리도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부부간에도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요, 형제들 사이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웃으면서 저를 보시면서 끄덕끄덕 그러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그것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문제, 뭐 영토 문제,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이 이 스캇 목사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대감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 관점으로 놓고 읽어보면 맞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으면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이 범죄로 말미암아 생겼던 이 적대감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 세 번째는 인간과 피조물 사이예요. 그 세 가지를 우리들이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설교는 그렇게 마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설교는 그렇게 해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적대감을 갖고 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적대감이 있고, 인간과 그 피조물 간에 자연 환경 속에서 적대감이 있다면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인간에게는 없다, 피조물에게는 없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저는 매주마다 설교의 결론을 낼 것이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저는 중점적으로 놓고 설교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을 낳았습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찾으셨겠어요? 근데 그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느낌, 감정,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들이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서, 야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장롱에 숨었냐? 이불장에 숨었냐? 어디 숨었냐라고 찾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던지고 있는 말이에요.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예요. 그 영적인 상태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단순하게 나무 뒤에만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피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숨어 있는 바로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좀 이렇게 피하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요나가 대표적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겠다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이놈하고 목덜미를 딱 붙잡히 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그런 사건이 있듯이 인간의 상태가 예수님을 믿는 상태든 아니든 간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것이 두려움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두렵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10절 끝에 있는 말씀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I was afraid라는 말을 써요. 내가 무섭습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조금 오늘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엄청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는 자, 이런 말이 똑같이 문장으로 쓰면 I was afraid, 내가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똑같은데 그 상황, 배경, 그 배경에 따라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완벽하게 다른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두려워하게 느끼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 앞에서 공포심을 갖는 거예요. 우도 덜덜덜덜덜덜.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자기가 믿을 만한 존재, 믿을 만한 그 존재의 대상 앞에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조금만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모습인데요. 자막 있습니다. 한번 펴주세요. 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신의 죄로 인하여 떨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죄를 지었거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저 남쪽 호렙산까지 갔잖아요. 40일 광야를 거쳐서 갔잖아요. 그렇게 내려갔게 됐던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야밤에 놀래가지고 야밤 도주했다가 로뎀나무 그늘에 있다가 그 다음날 40일 광야로 해서 도망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지만 어차피 동굴에 가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만 죽게 생겼어요. 다들 어디 가고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라고 투덜투덜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동굴 밖에 나가 서 있어라. 내가 지나가겠다. 근데 나를 보지 말아라. 그래서 이러고 가리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랬죠. 그때 그 두려워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도 있지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떠는 거예요. 이사야가 제단에 있는 그 성전의 제단에 있는 그 숯불이 자기 입에 대기 전까지는 무서워서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가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 입에서 대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상태가 공포의 상태인 거예요. 그때 해결해 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제 동생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야단 맞을 때 도망갔고 제 동생은 어머니 품속에 들어가서 야단 맞았다고 그랬죠. 어머니 품속에 들어가서 야단 맞는 아이는 덜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믿으니까 이렇게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은 공포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것입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신자들의 두려움은 주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다.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는 두려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위대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서다니, 그러면서 경외하는 마음,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바로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시편에 가장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에 수많은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편 34편 같은 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공포감을 벌고 덜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아유 하나님 존경합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다니요 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높여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편 103편 같은 데 가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공회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서 오실 때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원리는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정말 믿으세요?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 대답에 하시는 게 반응이 영전천차인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으로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럴 땐 또 아멘들 다 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이런 원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면 내 말에 순종해라. 신명기 28장 내 말을 듣고 청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이와 같이 축복하리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이쁘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또 이제 복 그러니까 돈 대박 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영적인 축복을 먼저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을 해줬더니 받는 우리가 그렇지 나는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러면 꽝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하나님 나 같은 녀석에게 이렇게 못난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축복해 준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아유 이 녀석 보게 이쁜 짓 하네 그러면서 또 축복해 주는 거예요. 또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아 이제는 내가 다 챙겨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하자 그러시겠어요? 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이에요. 착한 순환이에요. 그런 축복의 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죄를 짓고 욕심이 나서 곁길로 가죠. 그래서 삐끄덕거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라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잘라버리십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회초리로 맴매하십니다. 맴매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요. 시편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47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보고 하나님이 저들을 기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아이고 참 좋네 그리고 기뻐하신대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이에요 같이 하나 읽을게요. 115편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말을 두려워하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가 너희들의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수도 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여러분들 만나게 되시죠. 그때에 여호와를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공포였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 공포, 즉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찾고 계셨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눈에 보았어요. 눈에 본 그 모습이 뭐냐면 벌거벗은 상태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내가 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고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라고 지금 아담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벗겨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언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벗고 있었나요 그러면? 옛날에도 벗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옷 입고 나가서 만났나요? 아니요. 벗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가 벗고 있다고 수치스럽게 생각한 것이 아담과 하와 사이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miserable status,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미 알고 하나님 앞에서 깨갱거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서 오세요라고 품어 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오지 마세요라고 막는 상태예요. 이게 적대관계예요. 이것이 바로 적대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너를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했느냐? 라고 묻는 이 말에 아니 그냥 하나님 모른 척 해주시지 다 알고 있으면서 굳이 또 그걸 얘기를 하시느냐고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냥 옷 한 벌 지어서 주고 이거 입고 살아라. 그리고 좀 우리 동네에서 나갈래? 이렇게 조용히 좀 내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꼭 굳이 그거를 딱 집어갖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야, 누가 알려줬어? 너 벗었다고. 그 말은 변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부분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적대감을 갖게 되었고요. 여자한테는 너는 그럼 누가 먹으라고 그랬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제가 먹었어요. 잘못했어요. 이랬으면 또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누가 그랬다고요? 저놈의 뱀 때문에. 그랬더니 뱀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자연 피조물과 인간이 적대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냥 두리뭉실 편안하게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완곡한 표현을 쓰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게 했느냐, 너 왜 그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이 과실나무를, 이 과일을 너희가 먹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몇 년 됐지만 이 이야기가 인터넷상에서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실화고요. 처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만났을 때는 이분이 창원에 계시는 이제 판사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찾아보니까 부산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천종호 판사. 천종호라는 이 판사가 청소년을 담당하는 청소년 법원, 가정 법원 안에 청소년부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별명이 있어요. 호통 판사. 호통 치는 것으로 유명하대요. 청소년들은 이제 주부나일이니까 사회에서 생활할 때 장년으로 성년으로 생활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려고 미리 이제 고쳐주는 게 커렉션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부모들이 뒤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판결을 내릴 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답니다. 부모들한테. 잘못은 애들이 졌어요. 근데 부모들한테 다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러고 야단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한 케이스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아이한테 일어서 뒤로 돌아. 그리고 여기 아버지 어머니 계시지? 아버지한테 열 번, 어머니한테 열 번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가 어느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부 뭐 이것을 맡으면서 자기가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답니다. 이 아이들 잘못을 해서 법원까지 오게 됐던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단 한 번도 제대로 야단 맞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오냐오냐면서 키웠어요. 그 누구도 단 한 번 야단치는 사람, 따끔하게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판사가 그냥 눈에서 눈물 찔끔찔끔 날 정도로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어느 법정에서 죄인이 선고를 받습니다. 마지막 판결을 받습니다. 마지막 판결을 받는데 이미 증거가 다 드러났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의 옷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판사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아담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왜 그랬어?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도대체 왜 그 짓을 한 거야?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때에 이 아담의 상태는 단순하게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있고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성령님께서 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건드려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잔머리밖에 안 굴리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잘못인지도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담이 지금 잘못을 했는데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를 대주도 않고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 하나 중보자가 없어요.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아내도 아무 말 안 해요. 뱀도 아무 말 안 해요. 사탄도 아무 말 안 해요. 아담이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자리에, 아담이 서 있었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아담이 범죄했던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적대감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면서 아담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어서 계속해서 살인자의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어요. 곧바로 가인이 살인자가 되지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 자기 제사는 받지를 않은 거예요. 단순하게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죽인 게 아닙니다. 가인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는 동생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멕은 일을 하다가 상처가 좀 났어요. 아, 이러다가 그럴 수도 있지요. 상처가 났는데 자기한테 상처를 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짓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품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이 일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라멕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은 끊임없는 적대감입니다. 이 땅에 인구가 번성을 합니다. 인구가 번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거를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쌓는 거예요. 인간을 높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성읍을 만듭니다. 도시를 짓고 건물을 짓고 길을 닦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성읍을 쌓을 때에, 인간들이 성읍을 쌓을 때에 자기들을 위해서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을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은 누가 지었는지 저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세상 군왕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노라. 세상의 군왕들이,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력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엮여져 있는 걸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요,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그룹그룹들을 보세요. 서로가 평소에는 싸웁니다. 서로가 평소에는 싸우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는 연합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으르렁거리는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두 그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에 있어서는 다 같이 동조했고요.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자리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자고 같이 동조했던 그룹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바벨탑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신약성경에 오면 그런 일이 없습니까? 신약성경으로 들어와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생긴 일이 뭐예요? 헤롯 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기 예수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그냥 다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로마 제국의 네로라고 하는 황제 때만 봐도 수많은 사도들이 죽었고 수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박해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 또다시 종교개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세시대를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교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왔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존 후스도 있고요, 위클리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스코틀랜드에서도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존 낙스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갔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에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과 가까이 있다는 중국, 중국 당국이,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을 하는데 요즘은 아예 노골적으로 탄압을 합니다. 미션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 어느 기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그곳에 가서 실제로 보고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은 이제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기자 이름만, 자기가 정리했던 사람만, 그러니까 그 글을 정리했던 사람 이름만 신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 중국 정부의 기독교 정책 목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예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위선적인 사람, 가증한 사람. 이 사회에서는, 중국 사회에서는 그냥 암덩어리와 같은 사람들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느 아파트에서 새를 살고 있다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글 가운데 있어요. 아파트에서 새를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계약을,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중국 공안 당국에서 그 아파트 주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약간의 협박을 했습니다. 저 당신네 집에 새 들고 있는 사람 이제 재계약하려고 하지. 그거 어떻게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계약하려고 그러지. 근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다면 계약을 해줘. 계속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겠다 그러면 계약 절대로 해주지 말아라.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중국의 모습입니다. 중국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도 지금 자행되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름철에 어린 여름 성경학교가 한인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교회들도 어린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어린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많은 교회들이 티셔츠를 다 똑같이 맞춰서 입습니다. 거기에는 성경 구절도 있고 띠미 적혀져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가 여름을 지나고 나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동부에서 미국 동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티셔츠, 교회에서 준 티셔츠를 입고 학교를 갔어요. 선생님이 티셔츠에 성경 구절 있다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고 미국입니다. 어느 미국 군인 장교가, 중인지 대인지 또 잊어버렸네. 하여튼 장교가 자기 책상에 그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종이 아시죠? 뗐다 붙였다 하는 종이, 메모지 같은 거. 거기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써갖고 앞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것을 보고 지나가던 동료가, 군 동료가 자기네들을 불편하게 했다고 그러면서 연판장을 썼습니다. 다 같이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잘렸어요. 대법원에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 고소를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어요. 졌어요. 이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미국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 군인 하나, 단순히 그 초등학교 학생 하나를 향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적대감은 인간에게 누가 먼저 심어줬는가 하면 사탄이 심어줬습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적대감이 곧 사탄의 적대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세대에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가네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적대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쭉 해서 살펴보면 마지막 장까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갖고 있다면 결론은 이것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소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기를 품고 있으면 결론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말은 멸망이에요.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 열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백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는 이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고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다 같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구원 받았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입었지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삽시다. 힘들어도 불평하지 맙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